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뭐 사람끼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한 거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기도에 오로지 힘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에 그 오로지 전념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현대까지 살던 시각은 아주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보여지지 않지만 거듭난 자의 삶은 삶이 달라짐으로써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 삶이 안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뭐 거듭났다 안 왔다를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령으로 나왔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그것은 그 달라진 것이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모여진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냥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 부족한 자, 뭐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그 사람 보고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가 아니라 있는 자들이 그냥 나눠준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한 밥상에다가 차려놓고 그냥 똑같이 나눠 먹듯이 그 중에는 아기는 조금 먹을 거고 병자는 뭐 병자처럼 먹을 거고 다들 양이 다르고 뭐 하더라도 그 밥상에 있는 거를 다 골고루 먹어서 모두가 배부르게 그렇게 되는 그것처럼 삶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거지 무슨 가족을 팔았다든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나눌 수 없는 부분들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눴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에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남자와 여자 그 하나 되어야 되는 그 부부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써 서로가 탓하고 서로가 부끄러워하고 서로가 각기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버린 가정이 깨진 사회를 낳고 깨진 국가를 낳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끼리끼리가 있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사이좋고 화목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가 물거먹고 서로가 비교 경쟁하고 서로가 그 무엇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기쁨, 자기의 어떠한 그 자기식, 자기 가치가 거기에서 다 각각 제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각각 정말 천방지축인데 그거를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태껏 살던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식대로 안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어떤 생활?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물건을 통역하고, 그리고 재산을 나눠서 서로의 필요를 지금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각각의 친밀한 그 연합된 교제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선교사로서 30여 년 살아오면서 또 남편 목회하는 그런 그리고 제 주위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 말씀의 비춤을 받을 때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성령님은 세상보다 앞선 분이지 세상을 뒤따르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앞서고 요새 교회가 뒤서는 것 같아요고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님은 세상보다 앞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뭔가가 그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거기에 하나도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식으로 그분 스스로 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많고 세상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정말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인간이 도와주겠다, 세상이 도와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해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 그것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지 못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경영하시는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저렇게 하면은 될 거야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거는 정말 건물 짓고 조직 세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한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는 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가진 것들, 무슨 그것이 재능이든지, 그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든지, 또 재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제일 빠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것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것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도 검게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주셨어요. 한꺼번에. 모아주셔서 지금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실제로 삶을 더불어 살도록 그것이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재산을 그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주신 거예요.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뭔가 화려한 이벤트를 함으로써 그러한 불꽃놀이 같은 그러한 것을 하시질 않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합해서 화목하게 그냥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면서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돌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야? 한 마음을 해서 서로 돌보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며 서로 내것네것 없이 부족한 자 없이 거기에서 소외자는 자 없이 그러한 한 식구 한 살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다 이단에 빠져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지금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때보다도 더욱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식고 머리통만 커져서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거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여기저기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가르치고, 들어서 알고, 들어서 말하고. 아니, 들어서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양식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정말 새로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종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시는 것이지, 성령으로 지으시는 그 교회를 지으셔서 그 안에 정말 모든 사람도 열방에 그 누구든지를 찾으시는 것이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도 유대교라는 그 교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그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그들을 택하신 것이요.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부르심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고 비천하고 그리고 힘없는 약한 없는 것과 같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특수해지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서양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지요. 그래도 서양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얘기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기독교가 한국의 종교라고는 안 하잖아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왔고 또 중국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외국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식으로 살려면은 이거는 좀 어긋난 겁니다. 그래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이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 한국 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그 민족성을 그 자각시켜줬다 그럴까? 그게 기독교의 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또 어느 면에서 민족 종교처럼 그 열방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그걸 특별히 그 여기시는 그 특별하다는 그것이 한국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다 자기들한테도 붙어 있어요. 또 그래야 만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살아온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지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진 거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갔다 그래도 유대교식으로 다시 그 교인된 종교 생활을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자매 중에서 그 부모님들이 대대로 이제 19대예요. 저기 절 주지스님의 딸이에요. 외동딸인데 도쿄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 불교 대학에 가서 스님들 그 자격 뭐 신학교 가서 그 목사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그 오빠가 그 절을 다시 맡게 됐는데 거기는 지금 19대째 내려온 다는 거는 그 절이 뭐예요? 자기 집이고 자기 집 재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 천년 너머를 내려오는 그런 집이니까 어떡해요? 그 장로 같은 역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상담 역할을 하고 동네를 위해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대대로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래 항상 그렇게 얘기해. 너는 그 절에 가서도 다른 사람은 절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운을 갖고 오히려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절도 있고, 어떤 정말 이슬람교 거쪽에도 있고, 저게, 자기는 아무 종교도 안 갖는다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갈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가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든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가고 있는 것이요, 서 있는 것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성전에 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영과 더불어서 사는 그 삶이라는 거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요. 항상 성령님께 듣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데, 그들이 기도 시간에 거기에 가지만, 그 성전에 가지만, 지금 성전에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46절,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성전에 옛날처럼 그 어떠한 종교의식을 하러 간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이라는 건 오후 3시쯤 되는 건데, 아마 그들은 정해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정하고 기도 시간 정하듯이 그런 것들이, 뭔가 다른 시간에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합해서 모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과의 모임을 위해서 그런 거지, 또 어떤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거는 다른 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 뭔가 소홀해질까봐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뭐예요? 다시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좌정하는 그러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러한 동편, 그 문을 지금 지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엔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거기다가 놓고요, 구걸을 시킵니다. 본인은 걷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구걸을 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한그 문에 앉아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 앉은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아름다운 뭔가, 다 아름다운 뭔가가 거기서는 일어나고 있고 보여져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지금 사람이 정말 그 거지요? 그리고 앉은뱅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앉혀놨습니다. 구걸하게 하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저기 앉은뱅이가 요한이랑 베드로에게 구걸을 해요. 뭐 동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동냥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사람,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거를 봐요. 둘이 같이 봤는데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주목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마리아, 선은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 옆에 제사장들이나 그 율법학자들이나 지나가지요. 근데 그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 뭐가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또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고 뭐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면은 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그 영역 속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곤란당하고 있는 거,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도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는 그날 첫 번째로 처음 와서 앉은 게 아니라 노상 그러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날만이 아닌 거는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그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봐도 내가 바쁘니까, 아니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 할 거야 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지나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하게 하심에 민감하다는 거는요, 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나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공숭공숭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데에 매끄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자상하시고 아주 세심하시고 특히 아프거나 소외되거나 그리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난 척하고 그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박수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눈도 안 주고, 모든 사람이 업수여기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할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곁에 다가가 주시고, 그에게 주목해 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눈이 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지만, 동전 몇 입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원한 것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앉은뱅이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미문, 성전 미문에다 앉혀놓고 구걸시키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도와주든지, 집에다 앉혀놓고 구걸해서 동량 받을 수 있을 만한 양이라는 건 그게 별거 아닐 텐데, 아니 거기까지 메고 와가지고 거지를 시켜요, 왜? 그잖아요. 안전뱅이라 못 걸어서 메고 온다면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앉혀놓고 구걸을 시킨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자기들은 걸어서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손으로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그 사람은 너는 안전뱅이니까 여기 앉아서 구걸이나 해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도 감지덕지해 하는 식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나를 없으게 여겼고 나를 이랬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너는 아 굶다가 지금 먹던 빵이라도 줘서 먹게 됐으니까 그걸로도 고마운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어떤 노인의 죽음에 이렇게 쭉 연관된 일이 있는데 그 분은 가족들과도 다 떨어져서 정말 90 넘은 할머니가 홀로 돼서 치매 걸리고 또 직장암도 걸리고 그 꽃동네에 있다가 또 노숙자 생활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딸을 돌보셔서요. 그 꽃동네도 있게 하셨고 또 노숙자 생활할 때도 그를 그 뭐랄까 여성보호센터에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돌보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장례식까지 그리고 화장해서 묻는 것까지 다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 보고 다들 참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그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뭐 예수를 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노상 감사하고 있고 치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감사해요. 미안하다, 감사하다고 사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어떤 표정이나 그 할머니의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때 분명히 그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요, 복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러한 그 정말 처지에 가기 원한다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정말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이 들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 사람이 주워 주고, 저 사람이 돌봐주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아, 할머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돌보고, 사람들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걸로,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것을 갖고 그 할머니는 지금 내 것이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갖고 내가 뭐를 할수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보고 아무것도 갖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거기에서 정말 그게 복이라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도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있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할머니보다도 더 많은 거를 갖고 있거든요. 많은 걸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할 사람, 그렇게 나누어야 할 사람이 우리 옆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금은 내게 없다. 그래,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은 주지 못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없습니다.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눈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릴 보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통로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도 가엾이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 바꿔 생각하면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요, 이 거지를 보면 구걸하는 자는 돈몇 푼밖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 이상 기대를 안 해요. 자기를 메고 갔다가 구걸하라고 그 미문 앞에 두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라 그럴까. 거기에 그는 돈몇푼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앉은뱅이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구걸하고 살지 아니하도록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돈몇푼 달라고 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정말 상처받고 뭔가 수준이 우리도 거기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돈몇 푼이다예요. 그러면 오늘 살고, 그러면 또 내일 살고, 그러면 또 뭐가 될것 같은. 내 삶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원하고,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거룩함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앉은뱅이가 사람들에게 돈 이상은 그들의 그 던져주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몇푼 외에는 생각을 안 하듯이, 못 하듯이.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돈몇 푼을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돈몇푼 주는 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 네.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요. 일으키셔 세우기 원하는 분이요. 고쳐주시기 원하는 분이요.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는 분이요. 그분들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닐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 중에서도 제자들을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기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막 기뻐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 그러나 지금 여긴 다릅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확신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둘의 어떠한 그 뭐랄까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만약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이 돼 버립니다. 그잖아요. 우린 내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에게 붙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 속에 살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서 같은 생명체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집을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집 주인의 이름을 문패 단다고 이름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집, 무슨 주님의 집, 뭐 하다가 그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름이 기도하는 집이 됐고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의 이름, 우리는 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름은 살아있는 육체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이름만 남는 거지, 그 사람하고 연관되지 않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는 새로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새 생명의 새 피조물이 지금 탄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옆에 맨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베드로는 베드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끼리 보기에도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그 이름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지 내게 붙여진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할때 가장 필요한 거는 거기에 나는 없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뜻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어떠한 인간적인 자비, 인간적인 원함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앉은뱅이를 보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걸으라 했더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앉은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그 사람을 걸으라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해놓고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다는 거,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보통 믿음 아니지요. 근데 그 보통 믿음 아닌 그 믿음이 지금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이성과 자기의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것과 전혀 그거를 초월하고 그거를 넘는 그러한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할수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 그 앉은뱅이에게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걸으라 말하고 그대로 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마가기 때문에, 마가가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난 거예요. 바다를, 성난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잦아지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했더니 걸어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능,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아까 예수님에게 붙여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내 안에 지금 나의 주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요한의 뜻을 예수님이 사인해 준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다. 그거를 믿음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그 앉은뱅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메고 갔다가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구걸을 시킨 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는 지금 그 앉은뱅이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결국 성령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체험하면 우리는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놀라고 그냥 기이 여겼다. 뭐 기막혀 했다예요. 거기에서는 뭐 반응들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저 사람만 고쳐줘?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건 뭔가 이상해. 저 귀신이 그랬나 봐. 예수님이 기적기사를 행할 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할 때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악령이 쉬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몇십 년전 얘기지만은 베니힘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베니힘 목사님 소문을 못 들었어요. 미국에 25년 전에 와서 테레비를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오는데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하고 해서 또 테레비 나오는 그 미국의 그 저렇게 복음 전도하는 분들은 화장도 짙게 하고 뭐가 화려하고 해서 뭐가 말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게 진짜냐 아니냐 뭐또 방송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설교한 일 있고 뭐 하는 일 있고 뭐가 소문이 많아요. 또 그분의 집회에 가려고 비행기 타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테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보느냐? 저게 내가 하는 거냐 아니냐 보고 있느냐? 너는 아픈 사람이 낫게 된 거를 기뻐하면 안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게 너라면, 너의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으면 그거는 기쁜 일 아니냐, 좋은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참 제가 악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막 펄펄 뛰고서 손 올리고서 찬양 집회에서 하는 거 이렇게 봐도, 저게 도대체가 삶은 하나도 하나님 식이 아닌데 그냥 집회 와가지고서만 저렇게 하면 저거 어떡하나 싶고 그럴 때도
그러고
하나님이
참
저보고
좋냐고.
뭐라 그러신 거거든요. 어? 네가 정말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짜냐 아니냐를 가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를 너도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헤아리고 있으니까 너는 헤아리지 말아라라고 참 제가 그 마음이 그 정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놀라고 기이하고 뭐할때 의심하기 쉽고 또 헤아리기 쉬운 그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번번이 그 가르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의 반응 보면은 그 웃음이 납니다. 저게 진짜냐 아니냐? 저게 뭔가? 응? 그런데 신비주의에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일일이 뭔가 내 사고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 상상을 넘은 일이니까라고 하면서 저건 틀린 일이야. 저건 이상한 일이야. 저기 빠지면 안 돼. 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못 체험해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은 분이에요. 초자연인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는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고, 상상한 일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가 사는 거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성전으로 같이 갔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 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 거에 그는 통로가 된 거고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우선은 놀라지요. 그리고 심히 기이 여기면, 기이 여겼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그 상상을 넘은 일이니까. 그 놀람이라는 거는 보통 그런 놀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정말 분분했다예요. 사탄이 말세에 많은 기적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적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기사만을 쫓도록, 그것만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그 앉은뱅이 돼서 구걸하는 그러한 정말 버려진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웃는 형제들과 함께 웃고 우는 형제들과 같이 울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림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소자 하나를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면 다 기이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항상 잘 하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오히려 너무 여기 교회가 많고 정말 말씀이 많고 뭔가 그 법이 많고 유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일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본에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저의 정말 생활의 모든 것에 물주가 되셨고 의지하는 분이 되셨고 제가 아이를 위해서 아프면 병원 가기보다는 기도했고 다쳐도 뭐 해도 모든 삶의 모든 거를 다 그분에게만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구한 대로 아니 그분이 약속한 대로 다 해주시는 거를 수도 없이 체험해 왔어요. 그것도 아주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때맞춰. 신유라는 단어도 몰랐지만 당연히 나았고 당연히 그것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제가 기적이라고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하나님 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회에 막 쓰임 받고 바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교회 식이 있고 사람들의 식이 있고 미국 식이 있고 뭔가 사람들의 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는 거가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 마마강이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기사를
네.
체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기적기사를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셨잖아요. 그 항아리에서 계속 먹을 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홍콩에 나오면서 점점 기적기사가 없어졌고 미국에 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는 오히려 그게 할수 없게 됐다. 그가 고백한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토에 가면은 자기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에 가면은 기적기사를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이 놀라며 기이 여기는 이것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고 같이 찬송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역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괜히 하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 뭐예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그들에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급한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도록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거,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고 정말 천국 가는 사닥다리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 똑같은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은 사실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게 민감하지 못해서 옆에 구걸하는 자가 있어도 안진뱅이가 있어도 지나쳐 버리지 않는지 주목하여 그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없는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요. 또 정말 우리가 앉은뱅이 돼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매일 입을 것, 먹을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또 생각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는데 그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려주셨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디를 갔는지. 이 지금 앉은뱅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에 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간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비춤받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벌거숭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무뎌지고 정말 더럽혀지고 나태해지고 치우쳐지고 우리가 주저앉은 앉은뱅이 같이 그냥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는지 또 그러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언젠가부터 메말라지고 또 옅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내미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일으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